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찬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박쌤의 위대한 수다. 오늘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의 효시 헬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꼬박꼬박 업데이트되는 성실한 방송, 꾸준한 방송,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박쌤의 위대한 수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 연극인이자 연극 평론가인 우리 박쌤께서 나오셔서.
아, 왜 웃어? 나도 천문인이란 말이야.
네. 오늘 어김없이 이제 매달 고전 열전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오늘 전문가로서 또 그 식견을 유감없이.
그거 자꾸 그 전문가 강조하지 맙시다.
예.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패널부터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니나. 오랜만에 뵈었고 좀 부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니나는 제가 한때 좋아했던 소설의 여주인공입니다. 네, 생의 한가운데라는 소설의 주인공인데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옆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짝반짝 수다쟁이 앨리스입니다.
네, 앨리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없어진 줄 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한 두 번 정도 빠지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굉장히 섹스에 대해서 민감한 네. 주제를 다룰 때 주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번
아, 그랬나요?
네, 그때는 빠지셨고 최근에도 이제 한번 빠지셨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갖고 네. 이제 신상을 좀 한번 털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은
아, 내 소개는 안 해? 아, 네. 전문가? 야! 너 이런 식으로 진짜
전문가 소개를 제가 좀 드리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헬리크 입센의 작품 중에서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읽었던 그 열린 책들 그 책에도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가 유령이거든요. 박쌤께서도 유령이 나왔습니다. 모르셨죠?
드라마 유령이에요?
아, 영화 유령.
아, 뭐 이렇게 유형들 나오는 이상한 영화 있어요.
최민식과 정우성.
최민식 아니거든요. 최민수거든요.
최민수와 정우성 그리고 설경구가 나왔던.
네, 잠삼 영화 있어요. 이렇게.
네, 같은데.
네. 네. 일본 잠삼하고 싸우는 영화.
어, 거기 네. 나오셨다고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네, 이거 저기 삭제해줬으면 좋겠네. 이 방송에서. 어?
그 괴작이 나왔던 네, 박쌤입니다.
야, 전문가 같지 않잖아, 뭔가.
여러분 꼭 챙겨보세요. 예. 어.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럼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자꾸 전문가라고 굳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가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아, 고전 읽기 예, 특히 이제 영화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영상 대부분 다 영화 많이 보는데 영화 역사 기껏 해봤자 120년. 그럼 그 이전에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영화가 전 어떤 역할을 뭔가가 하고 있었을 텐데 그중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연극이겠죠. 그리고 그 연극의 대본으로 쓰였던 희곡 텍스트들이 오늘날 우리 영화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때 감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또 고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낯설게 되짚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죠. 네.
네. 사실 이제 헬리크 입센이 제가 이제 주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주의의 어떤 문을 열었다. 연극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하게 문은 여러 명들이 열었고요. 보통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시작될 때는 뭐 특정한 한 사람이 영웅적으로 그걸 이제 열어젖게 된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때 어떤 시대의 변화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그 시대에 즈음에서 살아가던 다양한 영역에 있던 특히 예술가들.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게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논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언사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정의해낸다면 그거 정의하기 전에 먼저 예술가들은 그냥 느껴.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느끼는 그것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해내죠.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연극이나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주의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실주의의 시초가 입센이냐 아니면 실제로 러시아 사실주의 예술가들이 먼저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긴 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주의 연극의 시초 그럼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주의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어떤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폭로하고 알리는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연극에 있어서 사실주의는 어떤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공통분모로 보자면 사실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실주의 이전에 어떤 예술 또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누구죠? 예? 누가 주인공이에요? 뭐 사실도 이전에 뭐 없었어요? 얘기들?
귀족,
뭐 생각난 거 없어요? 귀족들? 우리가 옛날에 그 햄릿 했잖아, 햄릿. 햄릿 직업이 뭐야?
왕자.
왕자라니까. 그거 웃겨 보면 안 돼요. 리어 왕. 어? 왕. 저 뭐야? 이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 여운구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리스 피그, 그리스 신원 어때요? 그건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말 위대한,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신하고 맞짱 뜨는 영웅들. 아, 이게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웅들은 정말 인간 어떤 사회의 삶 가운데서 정말 두드러진 업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 뭐 특별한 업적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직장생활 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 소설 위에, 그리고 영상 위에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형식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박쌤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헬릭 입센의 인형의 집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한 가정의 부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스포일러까지 다 말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쓰여진 게 1897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읽으신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게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요즘 개봉하는 영화를 말하는 게 스포일러지. 자오지 100년도 넘게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읽었으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겠죠. 자,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 가정이에요. 전형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가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는 벽난로가 타고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아이들은 트리 밑에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이 가정의 부인 로라죠. 로라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마치고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이랑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있을 때 드디어 남편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어, 로라, 나의 내용, 나의 정다세,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런 집이라고 하는 것은 120년 전만 욕망하는 집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 욕망하는 중산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파트 30평대, 그죠? 내 집, 그치?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행복한 한때를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안전된 직장도 있고 이런 어떤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가정일지라 하더라도 그 뒤엔 말 못할 비밀이 있게 마련이죠. 그 비밀은 누구에게 있었던 비밀입니까?
로라요.
아, 역시 읽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오는군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전문가답지 않은 느낌이 나지, 이게? 아, 난 뭐 이런 캐릭터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라에겐 비밀이 있었죠. 무슨 비밀이었죠? 나 혼자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왔다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말해보죠. 어떤 비밀이죠?
로라가 그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때 그 돈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의 조건이 아버지 서명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라가 거짓으로 자기가 서명을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너무 차분하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얘가 이제 과거에 아팠단 말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못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얘가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 직장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서 과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로해서 결국에는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이 얘네들 이제 동네가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노르웨이죠. 그럼 이제 북극 쪽이잖아요.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요양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양을 가게 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해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얘들이 이제 무일푼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담보고 나와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유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고리대금업자. 누구?
크로그스타.
예, 크로그스타에게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걸 비밀로 하죠. 남편의 명예와 위신과 기타 등등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추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요양을 가서 병을 치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은 드디어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 사이에 로라는 차곡차곡차곡 정말 내핍생활 절약생활 해가지고 빌 거의 다 갚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 별 문제 없습니다. 아니 빚을 뭐 연체했다든가 뭐 신용 뭐 불량자가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열심히 갚아가지고 거의 뭐 완전히 완납하기 직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제 은행장으로 승격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은행장으로 딱 승격하자마자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싶은 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크로스타.
그죠. 크로스타드가 누구였다가 고리대금업자였다고요. 원래 은행의 시작은 이렇게 고리대금업에서 은행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리대금업자인 크로스타드도 은행에 편입돼서 이 은행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퇴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게으르기도 하고 뭔가 이게 불만인데 실제로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입사 동기야, 입사 동기. 근데 입사 동기인데 내가 이제 은행장으로 딱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동기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야. 그럼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뭐 밥이나 먹을래? 뭐 이렇게 되면 네, 자기 위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 자르지 마 막 애원하잖아요. 그래도 얘도 이게 이거 갖다 하는 게 뭐냐면 뭐 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라고 하면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자존심 문제고 기분 나쁜 문제이기 때문에 확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누가 알았습니까?
부인이.
크로그스타드가 먼저 알았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로라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협박합니까?
네 남편한테 말해서 나 자르지 말게 해라. 너 안 하면 너 불어버릴 거야.
뭘 불어버린다는 겁니까?
너 몰래 서명 날조한 거 너 불어버릴 거야.
그렇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은행의 어떤 본질은 뭡니까? 핵심은 뭐죠?
신용.
그렇죠. 신용. 이 신뢰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은행은 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장, 은행의 심장부의 최고 위층인 이 은행장의 부인이 서명 위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트로발트 헬머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로라 헬머는 어떻게든 간에 얘를 안 자르게 하려고 남편을 막 설득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얘는 자르기를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드디어 얘를 자르기로 작정했다는 소문이 걔한테 들어가니까 크로그스타드가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로라 헬머가 정말 처절하죠, 처절해. 왜? 이 편지를 못 보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남편 모르게 이걸 빼내야 돼요. 근데 이제 편지함에 열쇠를 잠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 보러 가려고 그러면 애교 떨고,
춤추고.
또 이제 춤추고, 아, 정말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네.
야, 정말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애처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아, 끝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방심한 틈을 타서 남편이 편지를 열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발.
그렇죠. 남편이 이제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내가.
네.
근데 이게 속인 게 단지 속인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약점 자기, 잡힌 거죠.
그렇죠.
치명상
가오가
뭐. 아, 이 사람이 이런 그런 용어.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떡합니까?
자세가 안 돼.
자세 그것도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데. 예, 그 위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세 까오. 예. 예, 그런 게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 그때부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막 자기의 어떤 그 불행, 그 다음에 자기가 빠진 이 함정에 대한 어떤 분노, 이거에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완전히 내가 이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 거짓말을 하고 사기 대출을 하고 이거 속에 내가 다 망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죠. 근데 편지함에 두 번째 편지가 와 있습니다. 아, 딱 보니까 크로그스타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딱 열어본 즉슨 지금까지 있었던 거 좀 더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 증거가 됐던 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왜 이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크로그스타드를 누가 찾아갑니까?
린데 부인이.
예, 그게 누구냐면 로라의 친구예요. 근데 친구인데 이 여자도 참 기구한 여자야.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남편도 없고 예, 혼자예요. 그 여자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라 헬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은행장 되니까 나 은행에 취직 좀 시켜줘. 근데 그 자리가 누구예요? 크로스트 자르고 그 자리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린데 부인이 책임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크로그스타드를. 근데 크로그스타드하고 린네 부인이 어떻게 아냐고요?
뿅뿅.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장이 된다는 게 지금 오늘날 국민은행장 뭐 우리은행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에 그냥 새마을 금고 지부 또는 뭐 이렇게 농촌적인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조그만 어떤 그 지역은행의 은행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그런 어떤 동네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크로그스타드는 젊었을 때 이 린네 부인을 연모했어요. 근데 얘도 가난하고 기타 등등 했기 때문에 상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고 린네 부인도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얘 사랑을 거절하고 시집을 갔던 거죠.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혼자가 되고 얘도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호소하죠. 그리고 인간성에.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아무 일 없던 것도 됐다. 잘못 잘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뚜껑 열려가지고 남편 크로그스타드는 막, 아니 크로그스타드 죄송합니다.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뚜껑 열려가지고 트로발트 헬머는 막 열받아 하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아무 문제도 없어진 거야. 그 순간 로라! 해결됐어! 해결됐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난 당신을 용서할 거야. 이딴 얘기를 하는 순간 로라 헬머가 각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뛰쳐나오죠. 그리고 연극은 끝나요. 야, 정말 허무해요. 별일도 안 벌어져요. 총칼 부림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난도질나는 뭐 액션도 없고요. 뭐 극적인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리고 남편 한번 화내고 화 가라앉혔는데 여자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연극 끝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주의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극적인 어떤 영화라든가 극적인 드라마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홍상수 영화 재밌습니까? 우리 정 PD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변태적으로 좋아하는데 솔직히 홍상수 감독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나. 그냥 뭐야 이렇게 그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의 집도 얼핏 우리가 젊은 나이 때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을 기대하고 읽어보면 정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겪어보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얘기, 내 얘기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그 지점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자 입장에서 사실 읽어봤을 때 남자가 화 한번 낼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나가나? 좀 너무한다.
그리고 화 냈다가 나중에 어? 많이 이렇게 죽여줬잖아. 그지?
용서도 했어.
성질도 좀 죽이고
매달리기도
다시 하고. 받아줬잖아.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어쨌든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왜 그거 자기가 어떤 대출을 받아왔고 네가 요양한테 썼다라는 거를 남편한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굳이 나중에 뭔가 기적을 바라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유령 얘기도 맞고 또 로라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좀 살다 보면 참 그게 이렇게 이걸 숨기기가 되게 괴로운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죠. 그 저도 지금 제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은 내가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몇 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로라가 제가 굉장히 작품에 꼼꼼하게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네.
그 로라가 당신과 내가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진지한 대화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를 나눌 만큼 이 부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남편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를 부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이 이제 로라가 생각하지를 아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트러블타 햄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도덕적으로.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오염시킬 거라고까지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트러블타 햄머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자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그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맞아요. 했던 게 단지 명예욕에 미쳐있는 괴물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얘는 나름대로 원리 원칙 그것도 윤리적 원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졌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그 부인이 이미 어긴 거 아니에요. 이걸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행복한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숨겨서 다 갚고 아무 일 없게 만든다면 그건 자기만 품고 가는 그래 자기가 짊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라가 그 빚을 갚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겉으로 이제 보기에도 아이들은 굉장히 예쁜 옷을 입게 하는데 네. 비해서 시대 무대 지문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허름한 네. 이렇게 꼬매가지고 입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게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내핍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지점들에 대한 지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철저하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약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비용들을 갚아나갔던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되게 원칙이 뚜렷한 사람 앞에서 내가 만약에 원칙을 어겼다면 말하는 건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로라가 말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 지점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르발 테일머라고 하는 인간이 매력,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매력 없어요.
근데 이제 딴 게 아니라 아, 이중적인 캐릭터, 입체적인 네.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자야,
악당이래도 이 악당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이 더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도덕이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다 들이대냐면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추는데 이걸 또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사악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크로고스타드는 내가 동기이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근데 그 싫은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자기가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잖아요. 너무, 네. 너무 속물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들이대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 좀 어떤 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얘를 내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 동시에 로라에게 막 그 욕설을 퍼붓고 막 이러는 게 실제로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그 은행장 올라가자마자 덫에 빠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얘가 정말 그 화가 나는 건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달하려는 목표 바로 앞에서 네가 나를 꼬꾸라치게 만들었어. 그 내 자존심과 위승과 명예를 무너뜨려 버렸어에 대한 어떤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편이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싫어.
너무 개스러워.
아, 갑자기 이 두 친구가.
열이 나네, 진짜.
성토 대회가.
아니 근데 그게 그 마지막 토르말 그 대사에서 정말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 앞에 그 처음에 편지를 읽었을 때 막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네가 방해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노를 하다가 그거를 다 이제 이제 다 덮어주겠다는.
해결된 것 같은. 그 해결된 것 같은.
갖고는 갑자기 이 원칙 그 너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너는 거짓말을 했다는 그 원칙이 사라지고 난 널 용서하겠다라고 갑자기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너는 괜찮아.
그렇죠. 예.
와 진짜
본심이
네, 맞아 진짜.
상대 감정이 어떤지 상관도 안 하고
안 해도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
갑자기 제가 비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쪽이 들어서 말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그때 당시 남자들도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아니 막말로 말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부인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이 공경에 빠졌는데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관대한 마음으로 부인을 용서하고 용납했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집을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톨릭 신앙. 캐톨릭 신앙이 이혼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신앙 정말 비열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지고 또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대해서 이 남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얼마나 잘못한 거야 남편이? 아니 뭐 성질을 냈어? 아니 술 먹고 두 개 폐기를 했어? 아니 뭐 바람을 폐기를 했어? 아니 얘가 그냥 화 한번 냈다가 그건 내가 잘 이렇게 보듬어 줬잖아.
그게 누구 생각인가요?
아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일반적인 남자들 내지 유럽 전체 남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드라마다 라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 정 PD가 대변을 한 거죠. 네.
제 생각은 해멜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미쳐갖고 집을 나간다고 할까?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하지? 아니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나도 그 입장을 좀 대변했고 우리 정 PD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그 여자가 집을 화를 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집까지 나갈 사안인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장이다. 원래 막장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우리 임성한 막장의 대마왕, 막장 대마왕의 오로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설정의 극에서 극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적인 그 막장 드라마에 효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극적인 어떤 전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막장 드라마들이.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저도 약간 좀 그런데 갑자기 로라가 이렇게 돌변하는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집 나갈 정도의 사안입니까 이게? 네.
남편이 계속해서 종달새 끝까지 종달새라고 하면서 되게 인형으로 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두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남편은
기쁨 줘
생각하는 거 정말. 네. 그거를 좀 아내가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했어. 그럼 끝인 거야.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로라가 느낀 거죠. 진짜로 로라와 진지한 관계로 이 남자가 생각했다면 내가 사과해야죠. 자기가 화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기는 사실 너 때문에 나의 명예가 추락될 것이 두려웠다. 이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왜 그랬는지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용서했으면 끝이지. 니까지 게 뭐? 너는 그냥 종다 쓰니까 노래나 예쁘게 해. 이거잖아요.
감정이 막 돋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로라가 이 순간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본색을 본 거죠. 본색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게 평상시 때 잘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급하게 뭐 연애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리는데 사람이 이제 추다추동을 겪어봐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봄에 정상적인 사람인데 뭐 가을에 뭐 괴물이 되는 게 있고 여름엔 뭐 사람인데 겨울에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 추위 더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을 겪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계나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고 말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거든요. 그건 자기가 어떤 것들로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정말 적나라한 맨얼굴이 이제 기 나오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리대금 업자 관련된 그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으로 토르발트의 막 남편의 맨얼굴을 보는 민낯을 본 겁니다. 그 민낯이 끔찍했던 거죠.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와 화를 내가지고 끔찍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변. 어디 뒤집었어. 아이고 이거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근데 그 간격이 엄청 컸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충격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이유를 이 여자가 딱 생각해 봤더니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를 종달새. 인형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 인형이 뭡니까? 종달새가 뭐예요? 이 애완, 반려동물, 종달새. 그리고 장난감, 인형. 인형이라고 하는 건요. 한가할 때 갖고 놀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인형 갖고 놀았죠. 한가할 때 갖고 노는 거 지금 갖고 놀아요? 미친 거죠.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바쁘고 분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고 향수가 이제 돋아지면 또 인형 내가 갖고 놀았지 하지만 또 바쁘면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어서도 여유 있고 한가하고 이럴 때 재밌게 갖고 놀다가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뭐 복잡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어 던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단이고 도구인 거죠. 이 자체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로라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관계로 들어가고 싶냐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존재로 대우해주고 나도 너를 존재로 대우해. 이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똑똑해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게 진짜 사랑이야라고 이게 조금 약간 낭만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이 남자의 진심이 평상시 때 뭐 행복했을 때 뭐 이 로라 인형 존댓세 이렇게 했는데 이 순간에 그게 폭 돌변하는 순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일종의 인형으로 자기를 궁지에 몰리면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오직 지 생각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얘는 오직 지 생각밖에 없어요.
재수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힘들었고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이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지금 어떤 공경에 빠졌고 너 때문에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볼 때는 걔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좀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봐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었는데 좀 일중심적 인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그런데 일이 딱 터지면 뭐 확 잠수 타가지고 전화도 안 해 뭐 전화도 안 받아 막 일을 확 일 딱 끝났어 그 정신 번쩍 들죠 그럼 딱 보면 삐져 있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정말 잘할게 잘할게 풀어줘 야 풀렸어 그럼 또 하다가 갑자기 바쁜 일 막 터지면 진짜 미안해 이거 털어라 탈모 똑같은 인간이죠. 내가 헤어지라고 그럽니다. 그건 사람을 존재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바쁘고 분주하면 연락 못할 수도 있어요. 연락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존재라면 그 존재가 잊혀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그게 없어지거나 잊혀져버리고 그걸 변명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깨달은 거예요. 로라가 이 남자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고 인형이다.
그리고 로라는 그 남편의 그 병 때문에 요양 가서 그 돈을 갚으려고 자기 오랜 시간 동안 희생해 왔잖아요.
8년.
그 첫 장면에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오는데 남편이 당신 건 어디 써 있는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남편 뭐 이렇게 다 항상 자기 건 안 사고 그런 세월을 오랜 기간 보냈는데 남편은 자기가 이 여자 때문에 짐져야 될 것,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극명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멜로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멋있게 그려졌겠죠.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 당신이 그 8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소. 자 우리 내려놓읍시다. 여보 우리 농촌으로 여보 아 이런 건 없어요 현실에. 사실주의는 이런 걸 안 해요. 이건 멜로드라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화 속이나 연극 속이나 있는 얘기죠. 현실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현실이라면 사실주의는 이걸 그리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개인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뭐 동의가 되면서 약간 까칠하게 이제 반박을 좀 하면은 정말 사실주의로 가려면은 여자가 집을 나가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냥 그런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남자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도
오늘 진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아, 저 인간 또 지랄하는구나 하고 한번 꼭 참고. 내가 뭐 사랑은 없어도 정 때문에 산다. 애들 보고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실주의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정도령이 잘 알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에,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누가 정 때문에 살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거기 때문에 이제 요즘 세태 같은 경우에는 정이고 나발이고 뭐가 딱 끝나면 끝나는 이런 지금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 때문에 뭐 많이 살았던 뭐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들도 저희 이제 엄마도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어떨 때는 내가 정내미가 딱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사는데 어떤 말이나 태도 행동을 딱 하는데 진짜 엄마가 요즘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벌써 끊어버릴 정도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거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라가 그 순간에 정내미가 딱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게 애들을 놓고 나갈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르발테머가 애가 또 똑똑하니까 아, 잡을 때 그걸 또 핑계로 해가지고 잡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꼼꼼하게 읽은 기억 안 나요? 애들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예? 로라가 아주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형이고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만나서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난 얘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정말 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내미가 떨어진 게 어느 정도 정내미가 떨어지자면 정말 이 아이들을 딱 보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얘들은 이건 일종의 이종교배.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충격이 또 반영이 되는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데 그때 당시에 관객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르발트 3종 세트가 나옵니다. 3종 세트. 그러니까 이제 로라를 집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벌써 썼죠. 캐톨릭 신앙에 호소합니다. 지금 많은 이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기독교 가정들이 다 이런 권면을 듣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죠 참고 인내하면서 뭐 이런 권면들을 하는데 얘도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과감하게 그 신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거절하죠. 두 번째 애들은 그죠. 애들로 발목을 잡죠.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갔죠. 근데 독일 버전 아까 독일판 공연에서는 집 안 나가는 버전 맨 마지막 나가려고 할 때 로라 헬머의 트라우마를 건들죠. 그게 뭐냐면 애들이 당신처럼 엄마 없이 그런 고통 속에서 잘하게 할 거야 라는 말까지 해요. 그 순간 로라 헬머가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가방을 퉁 놓고 거기 지문에 토르발트 헬머 환희에 찬 목소리로 로라 하면서 막이 촤악 내리죠. 그렇게 되는 순간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예? 나갔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버린 것보다 더 큰 폭발적인 남자들은 좀 스튜피드하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됐어. 이렇게 만족했겠지만 오히려 반향이 더 격렬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죠.
저도 이제 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걸 상담해 온다면 난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했던 부분들도 어떤 가정, 신성의 의무라고 하죠. 가정을 돌보는 일과 그 애들을 이제 챙기는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참아라. 어, 참고 기도하라라고 조언을 오. 보통은 하는데 보통은 하는데
아니나 워 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고 뭐 남편 욕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헤어져라라고까지 말하긴 좀 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선택은 대해서? 자기 몫이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네. 하지만 네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책임도 풀었네요. 풀게 말하는데요. 어때요?
왜냐하면 저 사실은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이혼 이후에 전혀 이혼 전과 뭐 좋아진 게 없다. 더 네.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이혼은 사실은 이렇게 이혼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어떤 그 갈등의 그 정말 근본의 문제를 정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경우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남자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도 그걸 받아들여주는 척하면서 에 그래 일단은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아 그래 아 미안해 근데 진짜 잘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위기를 그냥 봉합하려고 넘어가는 그치. 거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은 더하다.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여자가 이제 집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자, 아까 독일 그 공연판이 굉장히 반향이 컸던 건 뭐냐면 그 로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세 번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에,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있을 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를 보면서 로라 나의 종달새 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리가 벌어지고 뚜껑 열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환희찬 목소리를 로라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가 나가려고 그럴 때 토르발트 3종 세트로 결국 자리에서 멈추게 해서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로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토르발트 헬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로라의 각성과 로라의 저항과 어떻게 보면 로라는 노라 나름대로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근데 토르발트 헬머는 그것을 전혀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맥락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서 이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인형의 집의 연장선상에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라가 멈출 수 있는 건 없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그것은 곧 이 인형의 집을 존속해 나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이제 집 나가면서 야, 갈픈 희망의 그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어떤 말의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힘겨운 어떤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라 할머가 떠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남자에게 그 정도 큰 충격이 가지 않으면 네. 가지 않으면 토르발트는 결코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네. 그것은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충격 효과인가요?
실제로 집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그 다음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 로라 헬머가 정말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여자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네, 그리고 자기의 맞아요. 어떤 상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아이들로 기르고 싶은 건 너무나 절절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발트 헬머에게 자기가 저지른 어떤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고 왜 자기의 아내가 갈 수밖에 없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 제 사람이 이틀만 집을 비워도 애들을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이쪽에 패닉에 빠지면서 이게 우리 각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각성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 가끔씩 집을 비워야 돼.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야 된다니까 여자들은.
애가 있어야 되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교인 중에서 그런 그 상담을 해왔을 때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뭐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가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전 지지해요.
같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텍스트가 입스는 인형의 집을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가 말해주는 건 적어도 자잘한 싸움을 통해가지고 부부싸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과 전쟁 시리즈에 나오고 저런 불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원적으로 나를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너는 내 수단이고 내 도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대상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도 그런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에, 그래도 남편 돈 좀 벌고 그리고 날 인형 취급하고 도구 취급 수다 취급 한번 해드려요. 뭐 VIP 에, 프리미엄 카드 어, 뭐 한도 뭐 천만 사이 요거 하나 주시면 뭐 감내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 삶을 박차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외에 어떤 그 선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가 좀 생각나네요. 저는
왜 이렇게 슬퍼져 갑자기? 네. 너가 집 나간 로라 했어.
오늘 아까부터 계속 이제 헬메르를 이제 좀 지지했는데 지금 갑자기 로라 입장에서 감정입이 됐는데 아 이제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가 다녔는데 그 교회를 이제 떠날 때. 목사님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냥 그 동네 교회에 그냥 보통 그냥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꾸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자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인정. 많은 일들이 인정받으면서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주어지고,
일이 생기죠.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내 영혼을 고갈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뭐랄까 신앙의 방황으로까지 빠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도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좀 다니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 그 교회라는 곳은 일종의 인형의 집이 아니었나. 내가 그렇죠. 인형으로 전락한 순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종의 도구적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던져요. 참 이상하다. 이 세상에 20세기 아마 초반부터 중반까지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존재로 대우해야 되는 것과 그 소유의 어떤 대상으로 둬야 되는 것 이게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소유의 대상이지 그게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분명히 존재로 대우해야 될 대상이지 소유의 어떤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세기의 어떤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단이고 도구로 써야 되는 어떤 돈이나 물질 이런 그 부분들은 마치 존재처럼 숭상하고 존재처럼 숭상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인간은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해 먹고 이런 세상이 열려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 개탄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이 인형의 집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면 그 세상의 모든 관계가 도구적으로 변하더라도 최후의 보루 정말 그 서로에 대한 그 신뢰 또 사랑 그리고 그 사람 자체 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 가정까지도 이런 도구적 관계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 관계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이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관계가 자본주의화 되고 뭐 신자유주의가 되고 전부 다 도구, 이용가치, 효용성의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 인간을 정말 그 인간으로서만 오롯이 지켜봐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까지도 효용성에 따라가지고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청년부에서 이제 문화선교부 부장이 이렇게 딱 하고 있다 보면 교회 쓰임새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올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예술을 전공했다든가 뭐 문학을 전공했다든가 뭐 교회 데코레이션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잘 만드는 사람들 뭐 하고 또 연극 뭐 이런 사람들 뭐 성극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능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오면 관심이 딱 가요.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면 무지개, 뭐 백수에, 뭐 휘마리도 없고, 뭐 예, 저기 고시촌에서 뭐 8년차,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다 보면 뭐 아, 친절한 척하고 뭐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괴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괴한 걸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본색이 들어갈 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아까 이제 우리 정PD도 도구로 막 이렇게 쓰임을 잘 받았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갑자기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각성을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 순간 나가!
치리!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내진 않더라도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도구적 관계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또 이제 방황하는 난민, 난민들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집 나간 로라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고 교회가 심지어 그 로라를 또 만들어내는 곳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입세는 2년의 집은 아직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아,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정말 이루어지더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도 속상할 거야. 난 널 도구로 보지 않는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이제 친구. 기도 제목.
맘먹어, 이제.
네. 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저도 그렇게 당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네.
뭐, 쓰임새가 좀 있었나 보네?
아, 쓰임새 있었어요. 저 열심당이었어요.
아, 그래요? 열심당. 그대는 어떤 기능으로 쓰임 받았나?
있지만, 네. 저희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4일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다단계처럼 이렇게 쫙쫙쫙 돼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시골에 대역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잘 굴리는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언제 회의를 많이 딱 느꼈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한참 뭐 세 어쩌고 해가지고 막 붐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 네. 이제 세일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전도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세일이 많아지면 이렇게 분할을 잖아요. 네. 그럼 셀 리더를 또 세워야 돼. 근데 제 밑에 이게 제 셀 원들 중에 교육을 그동안 다단계로 잘 받아온 아이들이 이제 서야 되는데 못 서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힘들고 자기 삶도 버겁고 살 수도 없고.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서 뭔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조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빨리 세워야 되고 이 아이의 상황보다는 우리 전체에서 이 셀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번 딱 충격을 먹었어요. 한 사람 뭐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자 영혼이라고 하자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 간 거냐 그래서 이제 교육자랑 많이 싸우고 하다가 이미 찍혔어요. 찍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적응하기 어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예배팀 섬기고 있던 거 이제 막 회의가 연차적으로 이제 연쇄반응이 쭉쭉쭉 일어나죠. 그래서
각성을 한 거야. 각성을
이제 지진이 한 번 딱 일어나고 다 무너지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저는 네 은혜로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도 네 거의 뭐 기독교 끝! 뭐, 이런 행정화된 시스템, 이게 무슨 교회야? 조직이지. 예, 네, 그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닉네임을 이제 로라로. 예. 누나가 아니라 로라. 우리 로라야. 교회 나온 로라. 인형의 교회를 나온 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요. 나를 도구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데가 있나? 곳이 있나? 사람이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글쎄? 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걔 왜 그 사회 시스템, 이렇게 딱 그 잘 짜여진 그 흐름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거기 안에서 나는 되게 충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데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잘 키워야 되고, 또 그 애도 똑같이. 그 어떤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꽉 갇혀가지고 그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그냥 도구적 존재로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소비하면서 살고, 이 사회에서 막 그런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것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너무나도 도구적 관계가 많은 것 같은 거죠.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마저도 자식을 도구적으로 거의 대하지 않나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유용성
네, 어떤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시키고 죽어라 좋은 대학 가라 압박하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저도 그래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도 피해자보다는 이제 가해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에도 그런 유용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주목할 만하고 또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 제 스스로가 이제 죄된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끌리고 그렇게 도구적이고 그렇게 유용성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난 근데 그게 악한 본성이라고 보고 죄된 본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초대받은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이 왜 들지 이거 가지고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다. 그게 드는 인간이 그게 인간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해라. 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난 그래서 난 뭐 어 나 이쁜 여자 좋아. 어 난 돈 많은 사람도 좋아. 난 뭐 어 너 능력 있는 사람 좋아. 어 나 거기 더 끌려. 예. 근데 이게 난 죄된 본성이야. 그러면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식적이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훅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왔던 간에 그런 어떤 유용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가 끌리게 됐을 때 내가 끌리고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게 없는 사람이 딱 왔을 때 내가 하게 됐을 때 무관심해지려고 할 때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를 또 각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과 도전들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고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극이 있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쌤의 고전 열전, 입센의 인형의 집을 이제 들으면서 박쌤께서 이제 오늘날 뭐 교회든 뭐 가정이든 어디든 로라, 수단화된 혹은 도구화된 로라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냐라는 것들 지적해 주셨고 그런 현실들을 이제 극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구적으로 보려는 시선들을 점검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성찰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더 이상 로라를 양산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를 쭉 했지만 이게 한 100년 좀 넘었죠? 그죠? 지금 거의 1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얘기가 옛날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얘기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린 작품을 최근에 21세기 들어가죠. 2005년도하고 2010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두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현대화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인형의 집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현대화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진짜 국민은행장 정말 잘 사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뭐 어마어마한 사람 그리고 막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만드는 수평과 수직 블랙 앤 화이트 완전 하이그로시 뭐 정말 멋진 정말 잘 사는 사람 그런 이미지들이 딱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대 위에 그 굉장히 큰 수족관이 딱 놓여져 있고 정말 우아한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 남자가 누구랑 살겠어요? 완전 쭈쭈빵빠 완전히 막 8등신 미녀 슈퍼모델 같은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비밀은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못 보게 하려고 막 애교 떨 때 막 스트립쇼 하고 막 요 현대판으로 육감적으로 막 그리고 막 술 취하게 하고 막 마염맞게 하고 막 못 보게 하려고 몸부림이니까 막 계단에서 굴려가지고 막 깨져서 피칠갑하고 막 정말 몸부림이고 처절해요.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정말 그게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이제 전봇대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리고 작품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쭉 일어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형의 집인데 들어가더니 2층 서재로 가서 뭘 끄집어다가 1층으로 딱 내려왔는데 남편이 딱 봤잖아요. 그러더니 로라 이렇게 하는 순간 여자가 손에 있는 걸 딱 들어가죠. 팡팡팡팡팡 여 남자가 수컷 속에 풍덩 피바다 막이 내려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연출가상도 받고 했었는데 아니 왜 로라가 나가? 왜 로라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없어져야 되는 세상은 토르발트 헬머의 세상이 없어져야지 왜 로라가 없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토르발트 헬머의 세계가 파괴되고 몰락하고 무너지는 이 비극으로 재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뭐 2010년 어간해가지고 왔던 그 미국의 마브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에서 했을 때는요. 남자들이 진짜 난쟁이야. 출연 남자들이 진짜 난쟁이 배우들이에요. 근데 난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국민은행장이야. 뭐 우리 은행장이야.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옆에 부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 완전히 쭈쭈빠빠 역시 또 8등신. 근데 이 집은 철저하게 누구 사이즈로 만들어졌겠어요?
난쟁이 사이즈.
해석이 필요 없죠. 정말 바비 인형 세트 같은 집을 무대 위에 딱 갖다 놓고 난쟁이들 다니고 그 밑에 8등신 여자들이 기어다니면서 그 옆에 가시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오늘날 남녀 사랑의 어떤 본질의 관계가 이 지경이 됐다. 아,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얘기하는 건 딴 얘기가 아니라 입센의 인형의 집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잘못 헬메르 역할을 했다가 총 맞게 생겼네요. 남자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박쌤의 고전 열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근데 난 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멋있게 안 되지? 아, 정말 진짜 오늘도 이제 막 나간 것 같아.
전문가 같잖아요. 전문가 같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마지 못하겠다. 네,
시끄러운 네. 전문가 같은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박쌤께서 잠시 이제 한국을 떠나십니다.
좀 자세히 얘기 좀 전문가니까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박쌤이 이제 그 미국 시카고죠?
네, 시카고 코스타 예, 또 코스타 문화 강사. 섹션 강사로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7월 1일부터 11일 일정으로 가시고요. 이게 코스타가 자비량으로 가세요. 그렇고 근데 이게 그 저한테 빚진 돈도 안 갚았거든요. 입금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입금 안 해주셨는데
아, 보통 제가 24개월 할부로 긁어가지고 제가 봉사하러 갑니다. 예, 1년 내가 1년치 내가 헌금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죠. 예.
네, 굉장히 헌신된 마음으로 가고 계신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뭐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지원도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미천 이게 본인이 말하기에는 좀 뻔뻔스러운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좌번호를 읊어주세요.
계좌번호요?
아니 뭐 이렇게 아 됐어 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내가 봉사하러 간단 말이야. 내가 갔다 올 거야.
네, 계좌번호는 차마 올리지는 못하겠고요. 네.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혼자 가신다니까.
예, 잘 다녀오게. 예, 응원해 주시고.
예, 피치 못하게 이제 박생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좀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정. 아, 그냥 하시지. 아유, 소리 시끄럽고 뭐, 떠든다며. 나 빼고 그냥 가지.
아, 이제 제가 힘들어갖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방송이 이제 7월 5일, 그 다음 방송이 12일인데, 이 두 번을 쉬고요. 7월 19일 날, 다시 찾아뵙는 네. 걸로. 그때 이제 신동주 PD가 세 번째 책을 갖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이 내 서재에 있는 가장 두꺼운 책.
그 방송을 누가 듣겠어? 제목을 그따위로 정해야지 누가 듣겠어?
근데 이제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버린 책들.
아주 책 시리즈로 아주.
특별한 책들. 어? 가장 두꺼운 책들.
야, 니들 이래도 따라올래? 이래도 들을래? 완전히 이 버전이야.
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제목들이 되게 섹시하다, 좋다라고 했던 반응도
많았어요. 엄청 청취자들 가운데 약간 변따이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7월 19일 날 신동주 PD의 책 있는 시간으로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네요. 시간이 책 읽을 만한 두꺼운 책이라도. 네. 한 3주 정도. 우리 청취자들도 그 책 제목 같은 거 좀 공지를 해주세요. 블로그에다.
네, 책 제목은 저희 그 ad0.kr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박쌤의 위대한 스타 여기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올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혹시 이제 미리 읽으실 분들은 미리 읽고서 함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로폰에 담긴 이야기와